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받고 그리고 많이 암송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의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 귀한 말씀,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은 참으로 읽을수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은혜를 주고 또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도래한다면,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붙들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음의 그 귀한 메시지를 이 짧은 문장 하나에 담고 있는다는 것을 잘 역설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날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호로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자녀로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데일리 브레드, 여러분들 보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저께 그 말씀을 잠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그 미국 그 북군을 지휘했던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은 이 북군이 그 군사들이 전쟁 가운데서 중간에 탈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군인들은 엄격한 이 군기와 군법에 따라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만큼 이것은 엄중한 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평상시도 아니고 전쟁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대를 이탈하게 되는, 탈영이 되면은 그것은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대부분의 그 탈영병들을 그렇게 처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전쟁이라는 이 가열된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해서 대부분의 그 탈영병들을 그렇게 사용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대해서 그 책임을 맡고 있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그 장군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군인들이 점점 더 사령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자기의 그 병사들에 대한 그 사랑과 그들에 대한 긍휼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병사들을 그렇게 지켜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것은 스탠턴 그 장관의 우려했던 것처럼 더 많은 탈영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Father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그 링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 깊이 깨닫고 더욱더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남북전쟁을 통하여서 바로 북군이 승리하게 된 그러한 또 계기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에피소드를 읽으며 제가 느낀 것은 아브라함 링컨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그렇게 많은 군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위로를 주고 그렇게 충성이 되어지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는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한지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느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명령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사랑의 명령이란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가 하기 싫더라도, 내가 마음이 없더라도 명령을 한다면, 아까 우리가 군대에서 얘기했지만 군대에서는 명령을 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명령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뭔지 압니까? 명령했지만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히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저는 사랑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마음에는 없지만 억지로 명령 때문에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본질이 뭐냐? 자발적인 겁니다. 내 마음에서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을 명령하실까? 결코 명령으로 되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여러 주제가 있지만 가장 힘든 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하셨다고도 얘기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성품, 그 특성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가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것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이것이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6장,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는 바로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중심되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이것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그분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이 3장 16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말씀만 따로 떼어내가지고는 바른 이해가 힘들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전체의 그 흐름에서, 그 내용에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밤에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에서 요한복음 3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는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자요.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해박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일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소수의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혹은 미국의 상원의원, 세네르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에 있어 이 산헤드린 회원은 한 54명 정도로 됐다고 알고 있는데, 아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거의 하나로 되었죠. 덕망이 있고 모든 백성들이 믿고 존경했던 그런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그렇다면 그 밖에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중심에 믿음과 그 영의 중심에 영적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기를 노력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자 할 때 우리는 끝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먼저 그 니고데모가 왜 그 밤중에 자기를 찾아왔는지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아직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 주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언제 뱀을 들었습니까? 이것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민수기 21장에서 나왔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어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도 되돌아서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을 때 그들이 거기서 물려 죽게 되었고 그들이 모세에 가서 간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높이 들게 하라.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맞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걸 본다고 어떻게 났느냐? 안 쳐다본 자는 모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왜 갑자기 노뱀 사건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굽니까? 영어에 보면은 인자라고 했을 때 the son of God, 남자들 다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부모의 아들이잖아요. 다 son of man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son of man은 뭐냐면 영어에 보면은 S, capital son of man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구약에서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바로 인자 누굽니까? 본인 자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그 인자 되시고 바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장차 곧 있게 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불뱀에게 물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 불뱀에 물리면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매우 어리석게 보입니다. 아니, 그 불뱀을 안 쳐다봤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무슨 약초나, 그 사막에는 약초가 없다면은 뭐 선인장이나 이런 걸 갖다가 좀 갈아가지고 그 부위에 뭐 바른다든지, 아니면 뭐 모세가 됐든 누가 됐든 안수해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나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노스로 뱀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올려가지고 쳐다보라며. 이건 무슨 이 말이 되느냐? 난센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때에 따라 우리 인간의 눈에 보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스럽고 너무나 하찮게 보였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저주스러워 보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란 겁니다. 이제 저는 과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감동받고 사랑하며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밝혀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귀한 말씀과 그 수없이 많은 그 능력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자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의 영광을 돌렸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왔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7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어떻게요? 구원하게 하심이라고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거란 겁니다. 이런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아담의 모든 후손이 바로 세상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는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드러내게 하셨는데 그 드러낸 그 중에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문장에 놀랍도록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도입니다. 디그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퀄리티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퀄리티 오브 러브. 그 사랑의 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 깊이, 그 정도, 그 농도가 얼마만큼이냐? 얼마만큼이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Soul love. 영어로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만큼 사랑했다고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잘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결혼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결혼을 하고 제 자녀가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는 너무도 제 사랑이 부족하고 제 영성이 부족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한 그 깊이를 저는 안타깝게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그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은 넓입니다. 혹은 길입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quantity of love, 그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언제까지 그 길이가 언제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어로는 eternal 혹은 everlasting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시간에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영원하다는 것도, 우리 한계가 있는 시간과 공간과 죄와 죽음의 이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한계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이 영원하는 개념도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못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지만 왜 사랑의 명령을 주셨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닫혀진 눈이 날마다 열려지고 우리의 닫혀진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나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직 자신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신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들의 관점과 자신들의 철학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구원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만민구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영어로는 보면 유니버설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만민구원론은 말 그대로 마지막 세상 끝날이 되었을 때,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걸 이렇게 주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봐봐라, 요한복음 3장 16절 봐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좋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고 멸망받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은 전혀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는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어디에도 이런 말씀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도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에 18절 오늘 본문 그 뒤에 이어지는 1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죠?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정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들을 소유했습니까? 어떻게 소유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으므로 우리는 아들이 있게 되며 아들을 소유하게 되며 아들이 내 속에 살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능으로 다스리고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독생자, 너희 앞에 있는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점점 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사랑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의 자녀가 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저희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축복된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